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에게 피해를 끼치는 용감한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선이 쏠려있는 사이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금 색다른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더 아름다운 적폐 페스티벌.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몇몇을 비롯해서 이른바 보수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모여서 적폐를 논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적폐로 몰릴까 위축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뜨거운 가슴으로 뭉친 적폐이니 결코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 의지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진행된 적폐 시상식에서는 여러 부문의 적폐 후보가 각축을 벌였고 대상을 거머쥔 수상자는 다름 아닌 탄핵된 대통령의 행정관 허현준. 며칠 전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전경련을 압박해서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현 정권은 자유를 지키는 이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있다.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는 중인 적폐 대상 수상자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적폐란 켜켜이 쌓여 있었던 부패와 악습이 아니라 새로 들어선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자신들이 지켜내야 할 자유민주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적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용감한 사람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주말이면 고궁 앞에서 광장에서, 때로는 법원 앞에서, 또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지지를 외치고 있는 남북 대화의 길목에서도 바로 그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건재합니다. 논란이 되어 당내에서도 사용을 고민 중이라는 그 선거 문구처럼 나라를 통째로 넘겨버릴 순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자유 대한민국. 적폐? 우린 아름다운 적폐. 그렇게 해서 적에게 피해를 끼치는 용감한 사람들의 페스티벌은 아직도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2018년 대한민국의 우화 또는 씁쓸한 서사.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그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범법 정황, 끝이 어딘지 모르게 쌓이고 있죠. 오늘 일부에서 해외 지점에 보낸 개인 쇼핑 목록이 적힌 이메일 등을 전부 지우라, 그러니까 밀수 의혹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을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가 직접 바꿔보자, 이런 의지로 대한항공 일반 직원들이 하나둘 단체 채팅방으로 모였고 이들이 내일 저녁에는 광화문에 나와서 첫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온라인에 쌓인 분노와 행동의 열기가 오프라인까지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죠.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 대한항공 익명 제보방 개설자인 현 대한항공 직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척 조심스럽게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음성을 변조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방에 한 1,000명씩 들어가는 단체 채팅방 2개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고, 지금 대한항공 전체 직원이 한 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체 대화방에.
네, 지금 현재 많은 직원분들께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오픈 채팅방이 4개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제보를 받는 채팅방 2개와 그리고 내일 개최하게 될 집회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촛불 집회 운영 대화방이 두 곳이 있고 거기에 대한항공 전 현직 직원과 그룹사 직원 그리고 타항공사 직원의 일반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수의 기자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지네어 단체 대방도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익명의 오픈 채팅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제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나올 게또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제보의 성격이나 내용, 이런 데서 어떤 변화는 없습니까?
우선은 초기와 비교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 비중 있는 제보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도된 바와 같이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제보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혈색 보복 등이 두려워서 제보를 안 하셨던 분들도 용기 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가장 다른 점은 조양호 회장의 일가의 갑질 제보가 주로 줄을 이뤘던 반면에 현재는 밀수나 횡령 등, 즉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주 저하고 말씀하실 때현 노조는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른바 어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정치권 힘도 원하지 않는다. 일반 직원 스스로 바꿔보고자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총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이른바 오프라인으로 집회를 하시는데 많이들 모이실까요? 어떨까요?
네,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항공사라는 곳이 24시간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운항 승무원 또는 객실 승무원, 정비사 등 스케줄 근무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분들이 참석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정치권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현재 대한항공 노조를 직원들이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의 문제를 외부 노동단체나 정치 세력이 참여해 이용당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말씀하시죠.
촛불 집회는 다소 어설프지만 그야말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시민들도 더 동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유니폼을 입고 나오고 얼굴은 가면이나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가릴 계획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죠.
유니폼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입고 나오시는 거고요. 가면을 쓰는 이유는 저항의 상징도 있지만 얼굴이 공개될 경우에 회사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톡방을 사측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이 밖에 내일 사측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카메라 등으로 체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집회는 그만큼 시민들을 믿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내일 집회를 하는데 회사 측에서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들고 나와서 체증을 한다든가 하면, 글쎄요, 뭐랄까,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는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회사 쪽에서 모니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회사가 어떤 이런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다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사내 여론을 억누른다, 차단한다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지금 현재 조연아, 조현민 두 자매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이 남아있고, 그리고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명희 씨도 현재 1호재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다고 꺼낸 카드도 조양호 회장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는 중론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사측의 근본적인 사태 해결 노력보다는 이번 일 역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고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는 잘못된 제도가 현 상황과 같이 견제 장치를 상실해서 조영호 회장 일가의 비정상적인 갑질과 방만한 경영을 방조하게 된 원인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일 시민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광화문에서 저녁 7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짧게라도.
우선 내일 열리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최하는 조양호 회장과 경영진 퇴진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촛불 집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직원들이 직접 구호도 만들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위한 피켓이나 현수막 등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촛불 집회는 비단 저희 대한항공 직원뿐 아니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에 분노를 느끼는 시민 여러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퇴근길 집회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한항공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인 현 직원 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구장 많이들 찾으시겠죠? 그런데 요즘 야구장 응원곡, 그중에서도 타자가 나올 때 울려 퍼지던 선수 등장곡이 싹 사라졌습니다. 응원 열기가 좀 식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저작권 때문이라고 하는데 팩트체크해서 그 내막을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응원곡은 원곡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사를 바꾸기도 하고 리듬도 빨라지는데 맞아요. 제가 윤일상 씨가 만든 쿨의 운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팀과 선수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다른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네. 원작자 23명이 18곡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KBO는 선수 응원곡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바뀐 야구장의 광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일자 영상인데요. 원래 선수 교체되면은 응원가가 나오는데 네.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렇게 관중들이 목청껏 부르는데 네.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애꿎은 야구 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가사를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원곡 그대로 쓸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원작자나 저작권협회에 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KBO와 구단들도 이 사용료는 내왔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이 논란의 핵심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 아래에 있는 저작인격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저작인격권은 뭡니까?
저작물에 원작자의 인격이 담겨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원작자가 저작물을 원래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곡을 돈 내고 쓰더라도 개사를 하거나 편집하려면 사전 동의를 원작자에게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단들이 이 규정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KBO는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KBO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작 인격권 규정을 몰랐다라는 네. 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알게 된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원작자들이 말하는 피해 시점이 2016년 이전부터입니다.
네.
KBO는 2016년까지 구단들의 저작권 문제를 총괄해왔습니다. 또 저작 인격권이 침해된 곡을 사용 중단했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시즌까지 사용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소송을 당한 건 삼성 라이온스 같은 구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KBO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관중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언제 다시 응원곡이 이제 야구장에 울려 퍼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분간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소송이 끝나기 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네. 그렇더라도 소송이 진행된다면 계속해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 등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빨리 좀 해결이 돼서 다시 신나게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백상예술대상 중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9시 22분에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됩니다.
예.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주문으로 잡았습니다.
예.
예, 어제 홍준표 대표가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라고 한 발언이 오늘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예.
여당에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해당 발언 장소에 있었던 민중당에서는 빨갱이 발언을 한 홍준표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논란이 심하게 되자 홍준표 대표는 어제 만찬장에서 했던 해명인데요. 녹음한 걸 들어보면 내가 웃으면서 빨갱이가 좀 있지,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지, 그 뜻으로 한 것을 언론이 뒤집어 씌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 발언 내용이랑 다른가요? 녹음한 걸 들어보면?
예, 지금 녹음한 걸 들어봐요라고 해당 언론사에 주문을 했습니다. 당시
예.
녹음은 CBS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CBS에서 녹음한 거를 들어보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중당에서 나왔습니다.
응?
민중당에서
창원에요. 빨갱이들이 많다. 진짜 이리 같아서 대본 뜯으러 해버리고 싶은데.
예.
아, 더 들어봤더니 더 좀 험악한 얘기가 있군요.
예, 들어보라고 주문해서 주문대로 했더니 사실 불리한 형국이 된 겁니다.
예.
홍 대표는 빨갱이가 좀 있지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는데 녹음대로 들어보면 빨갱이가 좀 많다라고 얘기한 게 됐고요.
예.
어제는 보도가 안 됐던 성질 같아서는 두들겨 패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제 상황은 CBS 기자가 홍 대표 인터뷰를 하려고 따라 붙었다가 인터뷰는 거절됐고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홍 대표 측은 혼잣말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과거에 어느 그 기자한테 너 그러다가 진짜 맞는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한 적 없던가요?
예.
있었죠.
실제 당시에 여러 기자들 앞에서
예.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물론 뭐 때린 일은 없었고.
예.
예.
성질은 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
마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김문수 후보의 경악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을 했는데요.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보면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당시 사진을 찍었었는데 뒤에 그 기념사진을 찍을 때 신영복 선생의 서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는 뭐 워낙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신 교수의 글씨가 있었다고 경악했다고 하는 건가요?
예. 김문수 후보는 이전에도 문 대통령이 신영복 교수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예.
신영복 교수가 김일성 사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사상가를 존경한다고 커밍아웃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2월 달 페북인데요. 당시에 신영복 교수 앞에서 사진 찍은 것을 두고 저렇게 그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신영복 교수는 68년에 당시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년 뒤인 88년에 복권된 바가 있습니다.
예.
사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었고요.
예.
한 해에 약 6억 병가량이 팔리는 한소주의 이름도 신영복 교수의 글에서 따왔고 글씨도 직접 써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만찬장 모습인데요. 자유한국당은 필승,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하고 지방선거를 의미해서 각 지역의 소주를 다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아, 예.
그런데 해당 소주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 당에?
예.
예. 저 사진은 찾아낸 겁니까?
지금 각 지역을 돌면서 자유한국당이 필승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탁자 위에 각 지역 소주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 앞에서 결의를 하는 장면들을 매번 연출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돌발 비용 3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처음부터 기싸움을 좀 벌였는데요. 예. 심리를 어느 순으로 진행할 것이냐.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가 있는데 어느 순부터 할 것이냐를 두고 좀 논란을 벌였습니다. 예. 검찰 측에서는 다스가 누구 건지 이게 중요하니까 다스 횡령 혐의부터 순차적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간단한 혐의부터 심리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검찰 측에서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부터를 밝혀야 처음에 앞고리부터 심리에 이것들이 풀린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예.
검찰 측이 변호인 측이 간단한 것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 수사 기록이 8만 페이지에 달하고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복사비만 3천만 원이 들었다. 상당히 변호인이 좀 놀라면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7명의 변호사가 수사 기록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는 논리대로 풀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근데 복사비가 3천만 원이나 나오나요? 8만 페이지를 하려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서 복사를 해오는데요.
예.
장당 50원의 인지대를 받습니다.
아, 인지대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 수수료로 이제 장당 50원인데요. 변호사 7명이 또 한 부를 나눠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들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예전에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을 토로했고요.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든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복사비도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의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예.
예. 뉴스를 좀 일찍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맑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서 오늘만큼 쌀쌀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